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완벽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크리스천 소설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매티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제이라고 하는 한 신사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종교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매티는 평소에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냅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타인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무엇 하나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제이라고 하는 신사분은 이 모든 질문에 너무나 부드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답을 해줍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매티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비행기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공항에서 매티가 잠시 시선을 돌렸을 때 제이라고 하는 신사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했던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로구나. 물론 이것은 실화가 아니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리스천 소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험을 부러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한번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특별한 하루를 선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일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을 한다면 특별한 하루가 아닌 특별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그 멋진 여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젊은 남녀가 교제를 시작할 때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자, 오늘부터 우리는 1일이야.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그 멋진 1일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주관자, 절대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려면 적어도 10년, 30년 수련하고 수행하며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문을 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다소 애매해집니다.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쉽게 이해를 하죠. 그렇지, 손님을 모셔드릴 때처럼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겠구나. 문제는 실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물리적인 문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그리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문을 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수십 번도 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이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외는 있을 수 있겠으나 절대 다수의 경우 아마도 구원 초청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강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본문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구원 초청일까요? 제가 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왠지 아니요? 라고 답하셔야 될 것 같죠? 답은 아니요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의 그 맥락을 잘 읽어보면 구원 초청이 이 글이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 서신을 받는 1차 청중, 그 수신자들이 누구였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므로 이 내용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들은 성도이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구원 초청하려는 목적으로 인용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묘사하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얼마든지 구원 초청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구원 초청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읽어보면 이 내용은 더 이상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죠? 집 안에 계신가요? 집 밖에 계십니까? 집 밖이에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왜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밖에 계신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으면 우리는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교우들이 딱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범한 손님은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귀한 손님이기에 귀빈 대접을 합니다. 예수님께 집에서 넓고 큰 좋은 방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 이 방을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방 하나에 대한 사용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든지 거실에 나오셔서 소파에 앉으시고 TV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채널 아무거나 보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흑백 요리사를 추천해드립니다. 냉장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언제든지 열으셔서 먹고 싶으신 것 아무거나 마음대로 꺼내 드십시오. 그 외에도 혹시라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빈 대접을 하고 융숭하게 예수님을 대하기는 하나 안방을 내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생활을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공개하지 않은 금고와 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들어가실 수 없도록 굳게 닫혀진 문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집의 주인은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고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도 말씀하실 때는 귀담아 듣습니다.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조언 경청합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과 상의합니다. 다만 최종 결론은 내가 내립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참고사항일 뿐 결국엔 가장 중대한 결정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내립니다. 예수님은 손님 취급할 뿐 나의 삶의 모든 소유권, 주재권, 경영권, 결정권은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비성경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또는 귀빈으로 모셔드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반드시 문을 열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지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문부터 여시나요? 아니죠.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뭐라고 물으시죠? 누구세요?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의 음성을 듣고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누구세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누누이 반복적으로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그냥 선한 선생이요 탁월한 랍비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별로 부딪힐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반복적으로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봐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을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소개하셨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기 전에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릴 결단이 섰는가?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주인 되시는 그분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손님으로, 귀빈으로, 방문객으로, 투숙객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통치하셔야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곳에 참된 행복이, 참된 생명이, 참된 구원이, 참된 평강이, 참된 자유가, 참된 만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방금까지 나누었던 이 모든 메시지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내용을 재미난 하나의 이야기로 잘 묘사해주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해보셨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 책에는 작은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소년이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을 다 구경시켜 드립니다. 그의 방, 서재, 거실, 주방.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보여드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일들이 꼭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너무나 부드럽게 그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내 삶에 망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너무나 지혜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나날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소년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오락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주님, 저 놀다 오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굳이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더라 할지라도 이미 예상하실 수 있죠. 이 불길한 예감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얘야,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오락실에서 어울려 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떡하고 버티고 서 계시면 내가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겠죠? 너무 싫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이 소년이 박박 우깁니다. 아니요? 싫습니다. 저 혼자 갈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락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놀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과 행동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나 혼자 이제 오락실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 않으니까 굉장히 홀가분하고 너무 즐거울 것 같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오락실에 가서도 예수님 생각만 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게 더 가시방석이고 마음이 무겁고 더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집으로 뛰쳐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저는 더 불편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 이후로 삶의 많은 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나의 삶의 영역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변화는 됐어요. 그렇게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는데 내 삶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더라는 거예요. 방 하나를 예수님의 도움으로 잘 청소하고 나면 다른 방에 먼지가 수북히 쌓입니다. 무엇인가 망가져 있는 것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잘 고쳐놓고 보면 다른 것이 또 무너져 내립니다. 딱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닌가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근데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없더라는 겁니다. 삶의 몇 가지 행동은 좀 달라졌는데요. 나의 인품과 나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아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관계를 잘 회복하면 또 다른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가정생활을 잘 정리해놓으면 직장생활에서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항상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으나 근본적인 변화가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 우리 책의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다.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말이야.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고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가 하인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죠?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손님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귀빈이기에 융숭한 대접을 하고는 있었지만 소유권을 내어드린 적은 없어요. 모든 결정권, 소유권, 주재권, 경영권을 내가 아직도 거머쥐고 있으니까 항상 문제투성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항상 불안해하고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유권이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셔야, 예수님께 소유권이 넘어가야,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풍요롭게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있겠죠. 달라진 점은 그 어떤 고난과 폭풍 가운데서도 나는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온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해 문을 열되 주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 소유주, 절대자, 주권자, 통치자 되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에게 이제는 위대한,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겠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순교자의 마음으로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실 테니까요. 그렇죠? 아니에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왜 들어오신다고요? 한마디로 나와 함께 밥 먹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전능자가 나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고작 밥같이 먹는 겁니까? 이게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왜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가? 밥같이 먹으려고. 왜 그럴까요? 밥을 먹는다는 건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일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엄청난 공로를 세우라고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일상을 공유하는 것. 일상 가운데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생각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고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걷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십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들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신앙생활을 점검하십니까? 예외는 있겠으나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기도했는가, 내가 교회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님이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준이에요. 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제1의 기준으로 사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실 때 가장 주된 기준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람들에게 나눠주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는가. 우리는 계속 교회 생활을 바라봐요. 근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서 사역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집회를 하면은 그 교회의 교인은 물론이요, 동네에 있는 모든 다른 교인들이 함께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한 교회 붕회가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어떤 붕회를 하고 집회를 해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안 오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안 와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워싱턴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하던 그날 하루만큼은요, 우리 교인도 다 왔을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어찌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정말 교회가 터져나갈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날로 강사로 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당일날 제가 그분을 인도했는데요, 가장 가까이서 봤으면 결과 제가 평생에 봤던 모든 강사 중에 가장 탁월했습니다. 그분의 외모가 가장 탁월했습니다.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분은 이분이셨습니다. 누굴까요? 가수 소향 씨입니다. 그날의 집회는 찬양 집회였거든요. 그런데 소향 씨가 그때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세 번 이상 우승을 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알아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가수 소향 씨가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지역 일대 주민들이 다 몰려들어온 곳입니다. 소향 씨가 처음에는 CCM 가수였다라는 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 집회 시간에 많은 찬양을 들려주시면서 중간중간에 간증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가수 소향 씨가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대스타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만 명이 꽉 채운 스테디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스케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마음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은 말이야. 매일 아침 너와 함께 커피 타임을 갖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가장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알리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일정이 많아도, 아무리 미팅이 줄 서서 있어도 제 오피스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기도로 주님과 대화를 나누려고 저는 오늘날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사랑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소소한 일상들을 여러분은 함께 나누고 계십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 결단이 서셨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가슴 설레이는 여정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커피향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들어오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고집하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나의 삶의 전체의 소유권이 온전히 주님께로 양도된 바 되어서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소유권을, 모든 주재권, 경영권,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을 주님과 공유하게 하사 주님과 함께 커피타임을 하며 주님과 함께 대화 나누며 주님과 함께 슬픔도 기쁨도 나누며 주님과 함께 울고 웃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여, 또 나의 사랑 되심을 기억하여 삶의 모든 소소한 일상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